성경 읽기. 성경 읽기의 중요성.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셨고 또 과거에 어떻게 사람을 인도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넓은지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시는지를 알기 위하여는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이 이미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하시지 않은 말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드뭅니다. 영적인 길을 오랫동안 걸어온 사람들에게 때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도 역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다만 그분 자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일 따름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조건이 결핍되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계시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도 역시 그분이 이미 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과거의 길을 알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고 위대한 책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들여서 성경에 숙고한다 하더라도 단지 그 안의 일부를 만질 수 있을 뿐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젊은 그리스도인은 중년이나 노년 때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풍성한 말씀을 갖기 위하여 속히 하나님의 말씀에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모든 주님을 믿은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읽기의 기본 원칙.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네 가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외우고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는 분석과 종합과 비교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비피춤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나 이 네 가지 순서를 쫓아야 합니다. 셋째에서 첫째로 뛸 수 없고 또 첫째에서 셋째로 뛸 수도 없습니다. 첫째는 성경 안에 있는 사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런 사실을 아로새기고 숙달토록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 분명해야 하고 그런 다음 그것들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셋째로 이 사실들을 분석하고 종합하며 비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잘 분석하고 종합하며 비교할 때 여러분은 네 번째인 하나님의 비춤을 얻을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영적인 사실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눈이 멀 때 이 사실들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만일 성경 안에서 사실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반 이상의 빛을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춤은 그의 말씀 안에 있는 사실들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일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사실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컨대 만유인력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뉴턴이 있기 전에도 만유인력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뉴턴이 나무 밑에서 잠들었다가 사과가 그 앞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비로소 그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이 사실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이 사실이 발견되었는가에 있습니다. 예컨대 성경에서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은 매우 큰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말하고 어떤 곳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어느 곳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같은 단어도 어느 곳에서는 복수를 사용했고 어느 곳에서는 단수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때로는 주의 이름을 중요시하고 때로는 사람의 이름을 중요시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연수를 분명히 언급했지만 어느 곳에서는 소홀히 하는 것 같이 많은 연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거칠고 혼잡한 사람이 아니라 섬세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1.1획도 고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정확하게 읽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강조점을 읽어내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 비결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여러분은 사실을 찾아내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사실들을 기억했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석하고 종합하며 비교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빛이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자신에게 공급이 있고 다른 사람도 공급하게 되며 자신을 먹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먹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신약에서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언급했을 뿐 예수 안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외워두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주 안에서를 언급한 곳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를 언급한 곳에서는 어떻게 말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언급하는 곳에서는 또 어떻게 말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새겨둘 때 그것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 이곳에서는 예수 안에서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했습니까? 왜 이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합니까? 왜 성경은 예수 안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분석하고 비교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빛을 주시도록 그분을 앙망할 수 있고 무언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이 빛을 보면 즉시 분명해집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부활로 하나님에게서 기름부음을 받은 그분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한 이름입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되는데 이는 오늘의 그리스도가 바로 과거의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날 그분의 이름인 것은 이 그리스도가 과거의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전에 그분의 이름인 것은 이 예수가 장래 그리스도가 되실 분임을 말하며 이 땅 위에 사람으로 계실 때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전에 예수였다는 말과 예수가 장차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 뿐 예수 안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을 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그분 곧 예수 안에 있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참여하게 되고 심지어 속죄의 일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서의 그분의 나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면에서 우리는 그분 안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분을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 안에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얻은 것은 그분이 부활하실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거듭남은 출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자 길입니다. 먼저 사실을 발견하고 그 다음 사실을 기억해두고 그 후에 분석하고 비교하고 종합하며 그럼 다음 하나님 앞에서 앙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비추실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네 가지 원칙으로서 한 가지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성령을 주시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읽을 때 주 예수의 약속을 주의해야 하고 그 안에 특별한 사실이 없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안에 어떤 사실이 있습니까? 이 몇 마디의 앞단락에서는 저를 사용했고 뒷단락에서는 나를 사용했습니다. 대명사가 바뀐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로 저에서 나로 바뀐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네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이 단락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사실적인 발견은 저가 나로 바뀐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분석해야 합니다. 여기에 두 보혜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의 다른은 두 번째를 뜻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는 곧 아버지께서 두 번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보혜사가 계신다면 분명히 첫 번째 보혜사도 계십니다. 첫째로 먼저 단정해야 할 것은 여기에 두 보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바는 너희에게 이미 한 분이 있고 이제 또 다른 분을 너희에게 더 준다는 것입니다. 이 더해진 두 번째 보혜사는 어떠한 분입니까? 저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저는 누구입니까? 주 예수님은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계속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를 받지 못하고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압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계속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까지에서는 저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석해보면 이 저가 곧 나요. 내가 곧 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살고 계실 때 그분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보혜사로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이 그분 안에 계셨고 그분이 성령과 하나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알았으며 그분은 저희와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너희 가운데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후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겠으나 다시 나를 보게 될 터이요.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는 저가 거하리라고 말하고 이제는 내가 거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뒤에 언급된 나는 앞에서 말한 저입니다. 우리는 대명사가 바뀐 데에서 이 두 보혜사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저를 말할 때는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나를 말할 때는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입니까? 성령은 주 예수님의 두 번째 자신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두 번째 자신인 것과 같이 성령은 아들의 두 번째 자신으로서 다만 모양이 바뀌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첫 번째 기본 원칙은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 가지의 사실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빛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번 읽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몇 번을 읽는 중에 사실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한 말을 보기로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사람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보았을 때 바울은 여기에 자손이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닌 단수이므로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이 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는 것과 이 자손이 단수임을 보고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만일 복수라면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들인 유대인을 가리켜 말한 것이므로 의미가 달라집니다. 바울은 사실을 발견할 정도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사람이 풍성한가, 풍성하지 않은가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실을 찾아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만일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대충 읽는다면 결국 무엇을 읽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을 발견하기를 배우고 그런 다음 사실을 기억해두고 분석하고 비교하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빛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의 실행 방법.
성경 읽기는 반드시 두 번의 시간으로 두 권의 성경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전에 시간을 들여 읽거나 오후에 시간을 들여 읽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아침에 성경을 읽을 때 전반 시간과 후반 시간으로 나누어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두 번 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오전이나 아침에 전반 시간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찬미하며 기도함으로써 성경 읽기를 묵상과 찬미와 기도를 섞어서 실행합니다. 이 부분의 시간은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얻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경을 많이 읽지 말고 서너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오후나 아침의 후반 시간은 비교적 긴 시간으로 많은 양을 읽으십시오. 이 시간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을 말했는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두 권의 성경을 준비하십시오. 전반부 시간에 한 권의 성경을 사용하고 이 성경에는 어떤 글씨도 쓰지 말고 어떤 표시도 그리지 말아야 합니다. 후반부의 시간은 다른 성경을 사용하되 여러분이 본 것을 그 안에 기록할 수 있으며 글자를 써도 되며 동그라미를 그려도 되고 선을 그어도 됩니다. 전반부에 사용하는 성경에는 연월일을 기록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읽다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거나 어떤 체험이 있다면 그곳에다 날짜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날 여러분이 그 구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후반부에 사용하는 성경은 성경을 알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견한 영적인 사실들과 여러분이 본 빛들을 그 안에서 기재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두 부분의 시간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시간, 성경을 묵상함.
성경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룰러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는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주님은 제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제게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40여 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 진리로 인해 얻은 유익을 잃지 않았음을 시인합니다. 그 진리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그때 제가 본 것은 전보다 더욱 분명했습니다.